열왕기상 17장, 18장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대결의 장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북왕국, 특히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신앙적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이 영적으로 좀 취약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단지파의 경우였습니다. 단지파는 갈릴리에서도 더 북쪽으로 100리나 더 올라가서 지금의 헬몬산 길석에 자리 잡은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사사기 17장이나 18장 말씀에 그 연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중해 연안의 좋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인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주인 없는 땅에 정착하고 거기를 자기 근거지로 삼고 단지파가 거기에 살면서 그 지역 이름을 단지방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 된 셈입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이 북쪽으로 가서 정착할 때 이상한,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그런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한 사람을 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제사하고 하는 제사장 되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다 맡기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레위인의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점도 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 이상한 드라빔 같은 것을 배치해 놓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했던 이 사이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땅에서 최북단 지역에서 단지파 신앙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 단지파의 신앙이 혼합주의로 물들게 되고 이방신 섬기는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하면서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말씀해 보시면 결국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왕 때인데, 이때 나누어지게 되면서 로보암을 대적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북왕국의 열지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금지해 버립니다. 자꾸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왕국 나쁜 사람이다, 좋지 못하다 그런 말 자꾸 듣게 되면 민심이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다 차단하게 되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면에도 많은 불편함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단과 남쪽에서는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를 성소 삼고 거기에서 예배하라 하고 가짜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정상적인 제사장 아닌 이상한 사람들로 제사장 모집해서 그 사람들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성경이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그렇게 비치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신앙적인 변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런 그 남북 왕국의 분열 시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변절의 시기는 이 아합 왕 때 찾아왔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 지역이 이 우상 숭배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결혼하면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땅의 전체 백성들이 다 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해괴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에 가득하게 되고, 여기에 반대했던 참 선지자들은 이세벨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온 지역에 바알 종교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땅 희망이 없다. 이거 가장 긴급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바알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오라고 자기가 거기에 맞서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참신이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오늘 한번 가려보자 하고 대결을 벌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제안을 하면서, 갈멜산의 제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기만 하고 서 있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우리 편에 오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라. 오늘 지금 선택하라. 그렇게 결정을 촉구해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다신교 사회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다신교 사회에서는 새로운 신 하나가 더 등장해서 그신 이름 하나를 더 둔다고 해서 하등의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로 다신교 사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분야가 그런 분야라고 그래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기로 다 영접하고 다 작정했는데, 그 다음날 그 집에 가보면 여전히 지금까지 숨기는 신들 다 그냥, 신상들 다 그냥 둔다는 거죠. 왜 이런 예수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신들이 많아서 나쁠 게 뭐가 있냐고, 이것도 다 숨기고 우리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그 땅에 많은 토속적인 종교들을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라, 바알 하나만 선택해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한 신만 선택해야 되느냐? 모든 신들을 다 섬기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기도 했고, 또 머뭇거리는 이유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이세벨의 칼이 무섭고 아합의 박해가 무서운 거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고백하면 좋은데, 그 뒤에 다가올 박해가 무서워서 입 밖에 그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로 해서는 옳다 그러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분간도 안 되고, 따로 사람들 또 마음의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서 우리가 송아지 두 마리 잡아가지고 한쪽에는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한쪽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이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그때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옳다고 여겨서 그 제안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긴 시간 동안 바알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도록, 또 정오에서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될 때까지, 이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하는 건 오후 3시경을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한 6시간이나 7시간 동안 열심히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고, 끝에 가서는 날카로운 쇠붙이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는 그 자해 행위를 하고, 이런 광란적인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바알 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간구했지만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이곳이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찾는 사람들 없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가 다 허물어졌는데, 그 무너진 장소에 다시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열두 돌을 가져다가 수축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엘리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열 지파가 있고 남쪽에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열 지파를 상징하는 돌 열 개만 가져다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열두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를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민족이 아니다. 우리 열두 지파가 다 한 하나님 섬기는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다. 반드시 우리 열두 지파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한 지파도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두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 제단 주위를 깊게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제물 위에 붓습니다. 제물도 물에 젖고 나무도 물에 젖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니까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부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곳을 성별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의 이런 것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성별할 줄 아는 엘리야의 심성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성소를 성별하는 열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나 좌우에 도랑을 파서 깊게 파서 다른 곤충들의 짐승들 접근하지 못하게 물로 채운다는 이야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하기 위한 엘리야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죠. 세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과 다르다라는 말이 세속과의 관계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성별된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장소와 다르게 우선 더 좋은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다르게 대할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게 되고 교회생활이 익숙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의 행동 한 가지도 다 그저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그냥 이루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자세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가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에 왔을 때는 신중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다시 알 수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분별할 줄 아는 내 마음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 이걸 마치 마술이나 무슨 요술 부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는데 눈 속임을 했다든지 어디다가 불씨를 뭐 가져다 숨겨놓고 갑자기 남들이 못 보는 사이에 불씨를 터뜨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모독하거나 다른 일이다라고 핑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물을 잔뜩 부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 중에 한 가지이죠. 때때로 우리가 자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어떤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삭막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연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 것이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만들어지고 이어진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타는 게 다 세신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어요. 참새 두 마리 운명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걸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다 태웠는 재물을 다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속임수한 것이다 뭐했다 뭐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도록 엘리야는 거기 물을 많이 붓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범사가 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사는 이 신앙 고백이 더 든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물을 갖다 부었던지 무슨 뭐 눈으로 덮어두었던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말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런 물을 제단에 갖다 붓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성별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나이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바알 숭배자들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뭐 6시간, 7시간 동안 부르짖고 그 주위를 맴돌고 춤을 추고 뛰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 흘리며 가면서 그렇게 자해행위를 하면서 광란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그랬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비상원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인 것도 입증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무슨 10분이 걸렸겠습니까?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짧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긴 시간 동안 날뛰면서 광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확신 가운데 가는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차도 두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셔서 하늘의 불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사람들 다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정신과 아주 비슷하죠. 먼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날마다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엘리야 기도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었던 재물과 나무도 태우고 도랑의 물들까지 다 핥으면서 순식간에 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항상 구약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타는 광경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 역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장,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거기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같이 계신다. 그런 의미였다고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 19장 18절 말씀. 그러면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실 때도 보면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행할 때 밤이 되면 불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도 그들과 같이 계셨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재물처럼 자기를 바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새 결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 자신이 번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재단에 바쳐진 삶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믿음의 재단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버려진 사람들처럼 되었잖아요. 수백 명의 선지자가 악한 여자 하나 때문에 살육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라 사정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황폐해지게 되고 36개월이라는 간부로 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정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바알 숭배자들이 난동을 하고 여기에 다 하나님 떠나버리신 것 같고 도무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실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 황무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거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 내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까? 들으십니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나오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하는 말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세벨에게 속고 아합에게 강요당하면서 이 바알이 신 줄 알고 그 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난리를 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보니까 그게 신이 아니라 참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했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속죄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절정으로 올라갔을 때 최고에 도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말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야베 후 엘로힘이라는 고백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임종 예배를 하잖아요. 사람 숨질 때 되면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랍비가 임종하는 사람에게 일곱 번 기도를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일곱 번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말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갈멜산 꼭대기의 그 영적 대결 후에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통해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깊이 기도하고 마음에 정돈하고 늘 확인하고 고백할 말이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늘 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물으셨던 장소가 단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보시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유적지에 가보시면 로마식의 신전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1세기에 그 도시는 로마의 신전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모든 신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전했죠. 그 말을 듣고 배우고 강요당하고 자라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저 신들이 아니고 이 신도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